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만, 이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가스펠 changes everything.
오늘 함께 우리 먼저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삭개오 이야기의 후반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9절까지 읽고 10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함께 있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하디 귀한 선물, 그 복음을 우리가 또 함께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아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든지 간에 그 해답은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이제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시리즈 10번의 설교 가운데 9번째입니다. 다음 주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삭개오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핵심과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는요, 조언이고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우리의 내면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언제나 기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가 내게 붙어 있으면, 내 안에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게 바로 유기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바로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 성장이에요. 그게 복음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내면은 그대로 있는데 계속해서 행동을 바꾸는 것, 그것은 기계적인 변화예요. 그것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가장 깊은 것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인 변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종교는 계속해서 또 퍼붓고 계속 뭔가 쏟아부어야 돼, 뭔가를 계속해야 되지만 복음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물론 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더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더딘 걸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종교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귀중한 열매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삭개오예요.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 성경은 한마디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개인이 복음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그 복음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형성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한 돋보이는 인물인 삭개오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삭개오냐? 왜냐하면 삭개오는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구원의 가능성에 있어서 가장 낮았던 사람이에요.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삭개오는 누구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금 징수원이에요. 세리예요. 근데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두목이었어요. 우두머리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삭개오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어요. 어떻게 해요? 동족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면서 등골을 빨아먹으면서 로마 정념군에게 아부를 하고 충성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고 이 돈을 벌고 이 돈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놀랍도록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가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구원을 보여주는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렇던 삭개오가 잘 나가던 삭개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절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삭개오 자신이 병에 걸렸어요. 아니면 더 나쁜 것, 삭개오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자식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 절박한 상황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라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구원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삭개오는 절박함도 없었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잘 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1부랑 2부 때는 얘기를 안 했지만 3부는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한 5분 정도 여유가 더 있으니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부모님이 그 아이를 오늘 2부 예배 때도 우리 신생아 첫 아들이 기도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 아기가 엄마 아빠의 축복을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서 성도님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오늘 첫 예배를 드렸어요. 이 삭개오의 부모님은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의로움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과연 그 이름대로 살았을까요?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어떤 분이 저한테 올해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예요. 근데 이 아이의 영어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지을까 해서 성경에서 막 찾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이름을 정했대요. 자기네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뭐냐 했더니 genius. 아, 글쎄요. 아, 과연 이게 좋은, 아니,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이 아이를 천재로만 부르셨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 이 아이가 자라면서부터 넌 천재야. Hey, genius. Genius Kim. 그것도 김 씨였어요. Genius Kim. 이 아이가 과연 얼마나 억압을 받을까요? 예? 부담. 삭개오도 어쩌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부모의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종교로는 안 바뀝니다. 바꿀 수가 없죠. 근데 이 삭개오는 정말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단순한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 그거 하나 때문에 왜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라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섰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해요. 예수님을 볼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다 똑같아. 아유, 저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내가 난 교회 안 가. 그래서 예수님 보는 걸 포기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교회까지 왔어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이건 또 왜 저렇고 저 사람은 왜 저렇고 찬양은 왜 이렇고 문제를 또 삼기 시작하면 또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요, 어쩌면 그 끈기 때문에 세리장이 됐을 수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그로 하여금 죄를 지을 때는 큰 죄인이 되게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복음 안에서 변화될 때는요 영적으로 막강한 파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됐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박함도 없었고 극적인 미라클 어떤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니지만 그는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보기로 한 이상 이 사람들이 결코 나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 해서 어떻게 해요? 체면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분명히 뽕나무 위에 숨어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의 특징 찬양 끝날 때 들어와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축도 때 나가세요. 그래야지 확실히 아무도 안 만나도 되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혹시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뽕나무 위에 숨어도 가지 위에 숨어도 우리 주님은 다 우리를 보고 계세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이 삭개오에게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네요. 그는 나무 위에 숨어서 그냥 예수님이 지나간 것을 보려고 했어요. 제가 볼 때 한 네 분 정도가 지금 관망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아 제가 뭐 눈 마주친 분 그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 그래요. 관망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은 여러분을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날 사실 삭개오는 그냥 멀리서 보고 싶었던 거지 직접 뭐 예수님과 대화까지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서서 위를 쳐다보시자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나무에서 내려와라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가야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네 삶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6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그 얘기를 듣고 기뻐서 즉시 내려와요. 재빠르게 내려옵니다. 이게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아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이름으로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도 삭개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를 사랑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만일 그 순간에 준비가 안 돼서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다시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길이었거든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 사건이에요. 다시는 예수님은 여리고로 돌아오시지 못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대 앞에 기쁨으로 즉시 내려갑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뭐 식사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몇 명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세리들끼리 모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삭개오도 세리였던 이 레위가 이 마태가 되는 그 회심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식사를 하더니 갑자기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복음의 내용을 들어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그 말씀을 듣자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다윗의 자손이요.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제가 그동안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갚아나가고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순종하게 싸우니 저의 순종을 기쁨으로 받아주옵소서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약학자들은 이 삭개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한 그 말에 대해서 뭐냐면 굉장히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가 자기의 엄마 아빠한테 흥분한 상태에서 말하듯이 말했다. 그러면 말투가 그렇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왜 어린애가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막 엄마 아빠 막 신나게 불러. 엄마 아빠 빨리 와봐 빨리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기가 만든 거를 보라고 그러고 자기가 뭘 해놓은 걸 보라고 그러고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저를 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요. 제가 가진 모든 것에 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그리고요 주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요 그동안 제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제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다면요 제가 그 속인 사람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제가 다 네 배로 갚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시제에 주목하면요 이게 헬라어 원어 시제는요 이미 갚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말씀 이 고백을 드리면서 이미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삭개오라 하여금 그 돈을 위해서라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던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돈을 베푸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바뀌게 했을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명령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명령 없이 변화되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명령도 받지 않고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날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뭐라고 그러셨죠? 9절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이제 그 의미가 왜곡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삭개오가 이 고백을 하자 삭개오야 네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너는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시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삭개오에게 구원이 찾아왔기 때문에 삭개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삭개오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바치고 자신이 속이고 얻은 모든 것에 대해서 400%, 4배를 바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 때문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숫자를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바쁜 책이 뭐하러 굳이 그렇게 숫자를 하나하나 다 얘기해줘요. 왜냐면요. 구약의 이 율법의 규정들을 보면 배상법이 있어요. 배상법. 이 배상법하고 자손을 기부할 때 기준이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만일 삭개오가 구약의 규정대로 하고 있었다면 숫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구약의 규정대로 하기로 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규정은 무엇이냐? 이렇게 잘 알지만 10분의 1이에요. 오늘은 뭐 제가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균적으로 1년 기준으로 자신의 수입의 30% 이상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왜냐하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10분의 1을 생각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가난 자에게 베풀 때 자선으로 이제 기부를 할 때 10분의 1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얼마를 얘기해요? 50%. 반입니다. 10분의 5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를 속였어요.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배상을 할 때는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20%의 이자를 얹혀서 줘라. 그러니까 원금 뭐예요? 120%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상대방이 손실이 더 커진 경우에는 최대 50%의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150%를. 그게 최대치예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120%도 아니고 150%도 아니고 400%. Are you crazy? 이 사람 지금 미친 거 아니에요? 너무 왜 갑자기 이런 헷갈렸을까요? 구약 어디에도 없는 이 규정을 갑자기 왜 구약의 규정도 버거운데 그것을 초과하는 아니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액수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해야 돼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예요. 하고 싶어서.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무감, 책임감을 줘요. 해야 된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데 복음은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해 감동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이 지금 너무 하고 싶어서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요, 여러분, 기쁨에 취해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기쁨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10분의 1. 요즘 보면 이렇게 그런, 요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신학자들 가운데 또는 목회자들 가운데, 여러분, 십일조를 강조하는 교회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십일조는 구약시대 때의 그 율법이에요, 율법. 그건 구약시대의 유물입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십일조가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일조 외치는 그런 교회는 대부분 뭐 사이비고 이상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율법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과연 십일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여러분 십일조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뭔가요? 누가복음만 보면 예수님이 십일조를 두 번 언급하세요. 근데 그 십일조를 언급하실 때 두 번 다 용인하시는 듯이 얘기하세요. 언급 잠깐 지나가듯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십일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십일조를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의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액기스만 담아서 이것을 이제 모아놓은 게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Sermon on the Mount. 그렇죠?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신 게 뭐냐면은 구약에는 이랬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반복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시대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살인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준이 확 올라간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가늠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는 이미 가늠한 것이다. 와, 수준을 확 끌어올린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그 패턴을 반복하세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신약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기준대로 구약의 어떤 요구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Before Christ, after Christ. 그게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편에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 저편에 있느냐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다섯 달란트를 맡은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님이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삭개오는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너무 좋아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5분의 10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다. 그러므로 나는 할 거를 다 했다. 여러분은 우리는 사실상 최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제가 바라는 게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최저치는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11조를 바치라는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세요. 억지로 하는 것, 의무감으로 하는 것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하는 것, 그것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저로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율법은 바리새인을 낳고 복음은 그리스도인을 낳는다.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바리새인을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은 제 자신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제 자신의 설교를 보게 되면요.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제 설교를 볼 때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보다 때로는 율법을 전하는 내용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게 한국교회 특징인 것 같아요. 강대상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세요. 더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세요. 기도도 더 열심히 하세요. 성경을 더 열심히 읽으세요. 여러분 십일조를 바치세요. 무조건 바치세요. 아니 더 바치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다 등급이 있어요. 기왕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고 천국에서 정말 큰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 좋은 게 뭐냐면 다양한 직분 제도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기족화 현상이 일어난 거니까 누가 많이 했느냐. 이 해야 할 목록들을 만들어가지고요. 정말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피눈물 나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만년 패배자가 되고 2등 크리스천이 되는, 2등 시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 60, 70 됐고 평생 교회를 다니셨는데 아직도 권사가 안 됐다, 장로가 됐다는 뭔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런 문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율법적인 해야 할 일들을 담은 메시지와 설교는요 사실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힘도 있고요. 일을 하게 하는 힘도 있고요. 헌금을 거둬들이는 힘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허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헌금을 안 한다면 이 교회 내일 문 닫아야 돼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들 하면 경멸조로 이렇게 바리새인, 위선자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최고였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유대 부모들의 꿈이 뭐냐면은 법조인이 되고 의사가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되는 게 최고의 꿈이었어요. 가장 높은 자리였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가장 높았습니다. 경건, 가장 경건했어요. 심지어 수입이 짭짤했어요.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계속 얘기하시죠. 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 그리고 1세기, 2세기 때의 그 문서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했고요,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을 무조건 했고요, 이틀은 금식했어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11조도 자신의 수임의 11조만 드린 게 아니라 정원에 있는 열매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안식일 다 지켰어요. 그리고 뭐 기도 모임에도 가장 열심히 나갔어요. 그래서 대낮에 길거리에서 열심히 기도도 했고요. 큰 소리로 기도했고요. 그리고 구제도 앞장섰어요. 기부 생활 굉장히 잘했습니다. 헌금 생활도 되게 잘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면 다음 주 내용까지 다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이 많은 걸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는지 아세요? 와,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은 이 심지어 어떤 바리새인들은요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 그래요. 왜요? 한 사람의 개종자를 찾기 위해서. 한번 볼까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하나를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찾으면 너희보다 더한 지옥의 아들로 만든다. 예수님이 이들의 삶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정말 열정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행동으로만 보자면은 퍼펙트예요.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것마다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왜요? 예수님은 이들의 속을 들여다봤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이여 이렇게 왜 말씀하냐면 겉으로는 너무나 완벽하지만 속은 자기 의와 교만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가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싫었던 거예요. 이들은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허브교회에 바리새인이 없기를, 그리고 없는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현대어로 바꾸면 꼰대가 없기를 바랍니다. 영적 꼰대가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삭개오로 돌아오면 삭개오는 명령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깊이 빠져들 수 있을까? 삭개와 같이 불가능에 가까운 그 사람, 이 사람만큼은 바뀔 수 없어. 이 사람은 너무 멀리 갔어. 이 사람은 쓰레기야. 이 사람은 말종이야 라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집에 가셔서 그 인생으로 걸어 들어가셔서 그를 바꿉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저희 우리 허브교회 교육자들하고도 제가 늘 나눠요. 허브교회 강대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외치는 강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반드시 그것이 선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명령들은 뭐야? 그럼 명령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명령은 절대로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바뀐 사람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지 명령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언제나 똑같은 패턴이에요. 앞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나열하고 뒤에 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에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저는 우리 허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에 빚진 자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초점이 어디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언제나 거기가 출발점이 되고 그것이 종착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이제 핵심이 뭐냐?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국 이 이야기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대해주셨냐 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게 복음입니다. 삭개오는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뽕나무에 숨어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 앞으로 가셔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간다. 내가 오늘 너의 인생으로 들어갈 것이다. 왜 인생에 들어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만은 누구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냥 엔터테인먼트 교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삶을 공유하는 친밀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유대인들 군중은 전부 다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저분이 저런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죠. 어떻게 저런 죄인이 집에 갈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명성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삭개오라는 그 한 개인, 모두가 멸시하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인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명성을 희생시켰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무리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희생을 치르시다니.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 삭개오를 위해서 자신의 명성만 희생시키면 됐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거대한 반대와 조롱과 멸시를 감당하셨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군중의 등돌림과 조롱과 멸시, 자신의 명성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그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했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아버지의 아들됨을 상실하게 된 것,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에서 아무 자격 없이 내려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모든 처벌과 모든 심판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을 위해서 명성을 희생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감동받고 그의 삶이 변화될 힘이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감동을 받고 우리는 얼마나 더 변화될 동기가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오직 그 복음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날마다 빠져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해야 해서 하는 사람 되지 않고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삭개오와 같은, 나는 좀 삭개오와 같아, 나는 지금 지적인 호기심은 있어, 나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그대로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뽕나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그 나무에서 내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종교는 삭개오야, 너 변해, 너 바뀌어, 그러면 내가 너 받아줄게,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기독교는 이겁니다. 삭개오야, 네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를 찾았다. 복음이 오늘 너를 찾아왔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능력이 저에게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찬양하기 전에 우리 함께 이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